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발병 원인은 백신 미접종 때문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민의 25%가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며 이들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50만 명이 달하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시설 근무자들과 1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매주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말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공받게 될 신종 코로나 백신 수량이 당초 기대보다 2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시디소 모에티 WHO 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수급량 감소는 부유한 선진국들이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잇따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에티 국장은 미국에서 지난 3월 이후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백신의 3배 가까운 수량의 백신이 폐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백신 10억 회분 제공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1억 2천만 회분만 전달됐다며 각국이 백신 형평성을 중시한다면 세계적 대유행은 더 빨리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합니다. 덴마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통제를 10일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가운데 지난 3월 나이트클럽 출입에 부과했던 백신 접종 여권 제시 방침도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지금까지 5,800만 국민의 73%가 완전 접종을 마쳤고 이 가운데 96%는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정도지만 재확진률은 0.7%에 불과하다며 현재 정부가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그누스 헤우니케 덴마크 보건장관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다시 사회적 통제를 재적용할 방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위생조치와 확진자 격리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두 번째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90분에 걸친 통화에서 양국의 이해가 부합하는 분야와 서로의 이익과 가치, 관점이 상충되는 분야에 대해 폭넓은 전략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로 기후변화와 북한 핵 문제 등을 꼽으면서 백악관은 여전히 양측이 이 문제들에 대해 상호 공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정책은 양국 국민 간 기본적인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에게 인권과 무역, 기타 문제와 관련한 대중국 압박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이들 분야에서 국제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간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과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우리의 의무는 고통받는 아프간 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이라며 수백만 명이 아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연 열병식은 군사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강한 대응 조치로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탈북 네트워크가 거의 와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와 함남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15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포착된 새로운 움직임도 결국 외교의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United States, our goal continues to b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데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열린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으로 전할 반응은 없지만 북한이 행한 열병식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Song Kim 대북 특별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Song Kim was recently in Seoul where he met with his counterparts there.
미국은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다는 점과 언제 어디서나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임하기 위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제안은 확실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 영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This report for us, it underscores what I was just referring to. And that was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the urgent need for...
IAEA 보고서는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그것을 향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의 대화라면서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뿐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연 열병식은 군사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략무기 과시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엄포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여 여지를 남겨놨다는 분석 외에 특별한 대외 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 73주년을 맞아 민간 조직과 비정규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연 것은 주로 국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9일 VOA에 북한 정부가 현재 국내적 도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으로부터의 위협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message i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focused on dealing with domestic challenges.
세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집중하는 국내 현안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이로 인한 경제난을 꼽았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심 역할을 한 노농 적위군은 북한 인구 4분의 1이 참여하는 민간 군사 조직으로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등이 속해 있습니다. 열병식에서는 각지 대형 기업 소종대와 주황색 방역복을 입은 방역부대의 행진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고 일부 재래식 무기뿐이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미한 군사훈련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예상했지만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았다며 미사일과 신무기를 선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ut it also sends that signal to the outside world that, you know, we're not trying to rub our strategic capabilities in your face right now, which of course is keeping.
코스 국장은 북한이 전략 무기를 과시하지 않은 것은 도발 요인을 낮은 수준에 두는 것이고 향후 관여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수를 두거나 긴장을 고조시켰을 경우와 비교해 지금 같은 상황이 대화로 돌아오기가 더 좋은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열병식을 통한 대외 메시지는 확실치 않다며 다만 북한 지도부가 앞서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고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데 대해 사람들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m not sure there was much of a message to the outside world. So people are going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romised.
스나이더 국장은 따라서 보복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해야 하겠지만 이번 열병식은 국내에 집중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장의 담화를 통해 안보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이번 열병식은 북한 주민을 향해 내부로 집중한 것이라며 대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an inwardly focused and was not sending an external message, although some will interpret it as because it didn't demonstrate any strategic weapons that this is somehow a sign.
맥스웰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전략 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 정권이 적대감을 낮추는 신호라고 분석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의 모든 행동이 외부 세계나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뚜렷한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시간 벌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must be buying their time, right? Because there's a lot going on domestically that they are prioritizing. And then even just, you know, foreign policy-wise, they see what's happening with Afghanistan. I just thought
테리 연구원은 북한도 국내 현안이 산적하고 바이든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는 진정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아무 주목도 받을 수 없는 저강도 도발에도 나서지 않고 한동안 시간 끌기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CIA 출신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김 씨 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의 가치를 두고 유지하는 한 북한의 도발을 계속 예상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팬데믹과 미국이 아프간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발 시점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국내용이라며 그 목적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권 안정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열병식은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강제적이며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not been deterred by COVID from continuing to conduct these parades. And so it's also true that parades may be seen
스나이더 국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열병식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열병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치적 충성도를 표현하고 강화할 수 있다면 코로나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 김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이 잠잠한 것은 팬데믹과 경제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열병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병식을 건너뛰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집권 하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더욱 불안해했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의 권력과 권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 세계가 자신의 통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열병식을 강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모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체중을 감량하고 외모가 훨씬 나아 보였다며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건강해진 것은 북한이 현재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진행한 심야 열병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등 내부 결속 강화에 중점을 둔 열병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은 9일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신형 무기 공개 등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요소가 빠진 데 주목했습니다. 또한 정규군 대신 북한의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동원되기도 했던 예비군이 등장한 것도 이번 열병식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한국 이화여대 레이프 에릭 이즐리 교수를 인용해 북한 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결정들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열병식은 국가의 힘을 보여주고 사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한 대북 제재 해제에 실패한 이후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킨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주민들에게 거듭 사과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징계로 북한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번 열병식은 북한 지도자의 핵미사일 무기고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다루는 군대 대신 수도인 평양을 보호하는 준군사조직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의 메시지는 국내 청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기존보다 한층 수위가 낮아진 이번 행사는 미국 주도의 제재 지속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의 지속, 최근 몇 년간 식량난을 일으킨 홍수 등으로 인해 경제가 망가지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직면한 가혹한 도전을 반영한다고 풀이했습니다. 홍민 한국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문에 북한은 경제 재건과 홍수 피해 지역을 위한 캠페인에 민간인을 동원해야 하는 동시에 군사적 규율도 강화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이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방법은 이들 영별식을 통해 선보이는 것 외에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이번 열병식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지만 미국이나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주민들을 결집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앙키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신문에 이번 열병식은 내부 문제들도 고려해야겠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국력과 단합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에서 열린 열병식들의 주제는 계속 버티자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모습에도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몇 년 전보다 더 날씬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목을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일상적인 활동을 고려할 때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젊고 활기찬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미지 구축 노력은 홍수로 파괴된 경제와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방위 부대를 선보이고 단결을 위한 국내 메시지를 강조한 이번 열병식과 보조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김정은은 몇 달 전 살이 많이 빠졌던 연초보다 눈에 띄게 날씬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일상적인 공개 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에 살이 빠진 것은 질환의 징후라기보단 건강 개선을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열병식에서 이목을 끈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라며 그는 더 날씬하고 얼굴은 황갈 색으로 그을렸으며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머리 모양을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몇 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대를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재로 타격받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주황색 방역복을 입고 방독명을 착용한 이른바 방역부대가 열병식에 등장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은둔으로 악명이 높은 북한은 코로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고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를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양상으로 치르면서 향후 어떤 대외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는 대화의 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대미, 대남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일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을 맞아 공개적 대외 메시지는 일절 없이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들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비정규군 중심으로 치러진 열병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 진행됐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노동당 본부청사로 불러 직접 연회를 주재했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고위 간부들을 대동해 선대 수령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서 근로자와 청년학생, 군중 시위와 사회주의 여성 동맹의 무도회가 열리는 등 각지에서 경축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이른바 정주년 기념일과 비슷한 규모의 행사였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달 북한 지도부가 미한연합훈련 반발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안보 위협을 경고했던 점을 고려할 때 내부 결속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번 행사가 다소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엔 김여정 부부장이 미한연합훈련 비난 담화를 낸 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개량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이번에 행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외 메시지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대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그 긴장을 고조시킬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 쪽으로서는 시간을 좀 더 벌면서 기회를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그 간접적으로 던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내치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결국 비핵화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카드를 버리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도발 후 협상이라는 북한의 미국을 다루는 기존 행동 패턴을 조 바이든 대북 외교 라인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북한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섣부른 도발보다는 문재인 한국 정부의 중재를 압박하고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상황을 이끌어가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김정은이 도발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지금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중국이라는 어떤 두 중재자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이 그걸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협상 전략을 가지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 북한의 압박은 이미 시작된 셈이라며 대화의 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대미협상 재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에는 이번과는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겁니다. 이미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영변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단거리 발사체나 아니면 영변 활동의 가속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마 행보를 중저강도로는 할 거예요. 그러다가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때 고강도의 어떤 신무기들을 보이는 어떤 그런 열병식까지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대미 압박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며 내치에 집중하는 북한 지도부의 행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도발은 우방국인 중국의 내년 초 베이징 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을 때 오는 10월 말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진무 교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최근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를 재고할 여지를 남겨둔 데 대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중 두 나라는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바꾸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이 아마 중요한 이슈로 두 가지죠. 하나는 IOC 결정을 번복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이 어려운 북한이 어떻게 하면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이슈라고 봅니다.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유입에 극도로 예민한 북한으로선 베이징 올림픽 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다만 대미 전선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남북 정상을 올림픽에 초대할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 한, 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와 관련해 조 박사는 북한이 영변 카드로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 돌파구가 될 만한 카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한국 정부에 억류된 몽골 선적의 유조선이 이름과 등록 자료 등을 세탁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은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박 세탁에 나서는지 추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9일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의 선박 세탁과 관련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두 척의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선박들이 이름과 국제해사기구 IMO 등록번호를 위조하는 방식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보고서가 주목한 선박 두 척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킹스웨이호와 안보리 전문가 패널 대북제재위원회가 여러 차례 제재 지정을 권고했던 수블리코입니다. 이 중 킹스웨이호는 지난 5월 한국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현재까지 억류 중인 몽골 선적의 슌파호와 같은 선박으로 지난 3년여 동안 세탁된 선박명과 위조된 IMO 번호 등으로 운항을 해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슌파호, 즉 킹스웨이호는 지난 1998년 건조된 5,800톤급 유조선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엔 빌리언스 18호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었습니다. 보고서는 킹스웨이호의 선주가 2018년 7월 실체가 없는 유령 선박에 알파호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새 IMO 번호를 발급받은 뒤 킹스웨이호에게 알파호의 이름과 IMO 번호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선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선박 트윈스 불호도 같은 방식을 이용해 유령 선박인 유니웰스호로 둔갑시켰으며 이후 유니웰스호의 이름을 다시 에이펙스호로 변경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는 킹스웨이호인 알파호를 에이펙스호로 바꾸고 이름을 슌파호로 변경했으며 이어 에이펙스호는 기존의 트윈스 볼호로 되돌아갔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실체가 없는 슌파호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로 인해 킹스웨이호는 부산항에 억류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 항구들을 마음껏 드나들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주목한 또 다른 선박은 수블리코입니다. 북한 선박과 공해상 불법 환적에 자주 포착됐던 수블리코 역시 또 다른 유조선 스무드 C28호와 등록번호 등을 여러 차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이주 168호로 둔갑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가짜 IMO 번호 사기와 IMO 번호 등록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이 선박 세탁을 가능케 했다며 IMO가 더 엄격한 규제 표준을 이행하고 선박의 등록과 운영에 대한 실사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각 선박들이 사진과 관련 정보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에서 퇴출된 선박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문제 선박들의 IMO 등록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강한 대응 조치로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탈북 네트워크가 거의 와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험 많은 브로커들이 생계를 위해 새 직업을 찾아 떠나면서 탈북 비용은 더 치솟고 체포 위험도 커져 탈북민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탈북민 수백 명의 한국행에 관여한 탈북민 출신 브로커 K씨는 코로나 여파로 브로커 일을 중단한 채 요즘 개인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 조치로 탈북민들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직업을 바꾼 겁니다.
생업이 있으니까 계속 지속해왔던 건데 20개월 넘었어요. 저도 하루아침에 일을 받겠잖아요. 제 본업인데.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K씨처럼 한국과 중국, 동남아 내 브로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직업을 바꾸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전업했어요. 코로나 상황이 1년 반 넘어 지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 택시를 운전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노가다 현장 가서 일하든 뭐 나름대로 이제 그쪽에서 밥벌이의 어떤 생계의 수단을 찾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이제 코로나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것도 감옥 갈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다니까 지금.
브로커는 탈북민들이 한국 등 자유 세계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잡이입니다. 탈북 지원 단체들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2010년 전후에 10명 안팎의 탈북민을 한 번에 이동시키면서 한 달 평균 $10,000 이상의 고수익을 챙겨 수백 명이 경쟁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당국의 국경 감시 강화로 탈북민들이 줄고 중국이 전자식 신분증과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에 안면인식, 실명 관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엔 이른바 택배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탈북민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과거처럼 브로커가 탈북민들과 함께 이동하는 게 아니라 탈북민들을 특정 차량에 태워 보내면 주요 도시에서 인계해 다시 다른 도시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3국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넘게 탈북민 2천여 명의 한국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브로커 W씨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브로커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 월급을 주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달마다 생활비 한 2천원, 3천원씩 중국 돈으로 대수는데 우리는 단문석을 하니까 간에 없으면 우리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가 간에는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하던 사람들 하지 못한 사람을 못해요.
W씨는 지난해 열악한 상황에서 새 경로를 뚫어 그나마 탈북민 40여 명의 구출에 성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국 공안당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과 라오스로 향하는 남부 도로의 검문소 대거 확대 등으로 이동조차 못해 브로커들도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나마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중국 내 브로커들을 가족처럼 생각해 월급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한국 내 브로커들은 그럴 여력이 없어 중국 내 네트워크가 사실상 와해됐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6월 2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명으로 2003년 이후 분기로는 1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탈북민 구출 활동은 지원단체들이 자금을 대고 대부분 한국에 사는 탈북민과 조선족 브로커들을 통해 중국과 북한 내 브로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성훈 목사는 한국에 브로커 50여 명이 활동했지만 대부분 핵심 브로커 5명에 의존했고 이들과 연계된 중국과 동남아의 핵심 브로커 30여 명이 현지인들에게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출 활동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심 브로커들조차 손을 놓거나 직업을 바꾸면서 부작용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로커 K씨는 노련한 현지 브로커들이 물러나고 초보 브로커들이 등장하면 과거 초창기처럼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대 이상 해온 노장들이 다 이제 다른 업으로 갈아탔거든요. 2년 지났잖아요. 내가 아는 브로커 중에서는 다시 손댈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가도 많이 오를 거고. 그냥 엔지니어가 빠지면 다시 새내기 와서 엔지니어가 될 때까지 손에 기름 묻히는 거는 다 그들이 피겠죠. 룰이 없는 시대가 다시 생겨서 룰이 만들어질 때까지 비슷한 사람 두고나 하는 거죠.
김성훈 목사는 지난 1년간 갈렙선 교회를 찾아와 북한과 중국 내 가족을 구출해달라고 호소한 탈북민들이 상당하다며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 같지도 않은 브로커들이 뭐 나는 데려올 수 있다 이래서 탈북자들 돈을 떼어먹고 안 주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 건 있어가지고 참 탈북자들이 뭐 이래저래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탈북 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은 이런 악재들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까지 오는 비용이 코로나 전 평균 $15,000에서 최근엔 활동을 못하는데도 $50,000까지 치솟았다며 브로커 부재로 선택의 폭이 줄어 비용도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 탈북민들은 절대 서두르지 말고 브로커들의 전적을 2중, 3중으로 확인하며 가족 구출에 나서야 한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조언합니다. 하지만 필요 악으로 불리는 소수 악덕 브로커들의 횡포와 부도덕한 행태가 이 기회에 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 관계자는 9일 BOA에 중국 내 탈북민 규모가 많이 감소하면서 일부 악덕 브로커가 중국에 잘 정착해 가정을 이룬 탈북 여성들의 한국행을 선동해 가정이 깨지고 탈북민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적대감이 커지는 아픔이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인신매매로 팔려 중국 시골의 노총각과 강제 결혼했지만 순한 남편을 만나 자녀를 낳고 농사를 잘 지으며 시부모와 마을에서도 인정받던 여성들에게 접근해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받고 벌 수 있다고 선동해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모든 탈북민은 불쌍하니 구출해야 한다는 선입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교회나 지원단체들은 분별력을 갖고 도움이 절박한 탈북민 구출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내 탈북민들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법률 또 보건 지원을 해주는 미국의 탈북민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한인 대학생 5명으로 출발해 지금은 각지에서 대학생 2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20대 탈북 여성 이수진 씨는 일주일에 두 차례 화상으로 미국 대학생에게 영어를 배웁니다.
Hello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Aurora Educational Program Orientation for summer 2021.
같은 또래에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고 수업료가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학생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특별하다고 수진 씨는 말합니다.
북한에서 제가 공부했을 때는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선택하지,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간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서 간호학과 다니고 있는 자원봉사 선생님을 찾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간호학과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분을 애칭해 주셨어요.
수진 씨가 혜택을 보고 있는 이 온라인 1대1 영어 강습은 미국의 탈북민 지원단체 오로라 NK의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한인 대학생이 주축이 돼 만든 오로라 NK는 미국과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출신의 대학생 약 230명의 봉사자 등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250여 명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단체 이름에는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오로라처럼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에게 환한 길을 비춰주고 싶다는 젊은이들의 포부가 담겼습니다. 올해 1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법인 등록을 마쳤고 지금은 비영리단체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미서부 남가주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5명이 전부였습니다. 오로라 NK의 이우리 대표입니다.
미국이랑 한국에 계신 몇몇의 탈북민 분들께서 저한테 튜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부탁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드리다가 아는 USC나 UCLA 친구들도 몇 분 소개시켜드리겠다 해가지고 5명이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탈북민 분들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들도 소개해줘도 되냐.
이우리 대표는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적지 않은 탈북민 지원단체가 활동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고 좀 더 틀을 갖춘 단체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다른 영어권 국가대학에 이메일을 보내 영어교사로 최소 3개월 이상 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았고 지금은 탈북민 150여 명에게 화상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등을 통해 탈북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에게 법률과 보건 등 전문 분야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원 영역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오로라 NK의 제이리 사무국장입니다.
We recognize that healthcare and legal aid were also some of the areas that USA needed help with.
하지만 자원봉사로 참여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 펀딩을 받은 것도 없고 다 봉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뭐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변호사 단체나 변호사 분들도 저희한테 돈을 받고 하시는 게 아니시니까 굉장히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냐? 그리고 뭐
오로라 NK는 현재 저소득 이민자를 지원하는 미국 시민단체 파스 이퀄러티 센터와 비영리 인권단체 AHRI 소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이나 미국 이주를 원하는 탈북민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통일부사나 남북문화센터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마음숲을 통해 탈북민에게 심리치료와 교육, 심리상담사 취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멘탈 헬스를 계속 들고 나왔던 이유는 제가 이제 탈북민 분들과 이렇게 많이 가까워지고 한 번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겪어오셨던 이제 일생의 일화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라우마나 PTSD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여기 LA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오로라 NK는 이달 말에는 한국의 비영리 의료단체인 프리메드의 지원으로 탈북자들의 정신건강, 만성질환, 치아보건 지원 무료 프로그램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로라 NK 활동을 자문하고 있는 미 애리조나 주립대 사회복지학과 엄미영 교수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국경 폐쇄로 탈북민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이런 지원 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Now that because of the doors between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been completely closed, it's been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ns to escape.
신규 탈북민이 많이 줄어든 만큼 기존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과 지원에 더 많은 재원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미영 교수는 이 단체가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인 교육, 법률, 보건 지원에 집중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은 물론 여러 나라 대학생들이 협업하는 구조라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단체 규모가 커지고 활동 분야가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단체의 주축을 이루는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지원 활동과 학업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과제라고 제1위 사무국장은 말했습니다.
I'd say that one of the challenges right now is that since we're an organization that's trying to become more just trying to become larger, more professional, more organized.
이우리 대표는 오로라 NK의 목표는 일시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해당 분야 국제 기구와 협력하면서 탈북민 관련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로라 NK는 자체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지원을 원하는 탈북민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해 개관해 미 육군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는 미국 육군 박물관이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온라인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육군 박물관 측은 9.11 테러 공격이 미국과 또 육군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For me, September 11th in Washington was a beautiful morning and it was Tuesday. Fortunate for my family and I, we would say a prayer and hug each other every day before we left. But that morning I didn't get to do that because we were running late.
매일 아침 일터로 떠나기 전 가족들을 포옹하고 기도했던 메릴린 윌슨 대령. 하지만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 9월 11일 아침엔 유난히 바빠 가족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녁이면 당연히 다시 한자리에 모일 거라 생각하며 직장인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폭발 소리가 들렸다고 윌슨 대령은 회고했습니다.
About 9:36 or 9:37, somewhere along that time, all of a sudden you heard a loud explosion and the lights went out. We were in a new part of the building, so we thought it was some kind of problem with the construction.
그날 오전 9시 36분이나 37분쯤 어디선가 갑자기 큰 폭발 소리가 들리고 전기불이 꺼졌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윌슨 대령은 건설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윌슨 대령은 어둠과 연기로 가득한 혼돈 속에서 한 여성을 등에 업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윌슨 대령은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 could not look at this lady anymore. I knew we were going to die. And we just kept banging on the window. And E4 came to the window and he had a printer. And he threw it in the window and it went right. And so at that point I just started praying, God, just be with my girls. I'm gonna die. So
윌슨 대령은 마침내 창문에 도착했지만 창문이 열리지 않아 곧 죽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딸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창문을 향해 컴퓨터 프린터를 던졌고 이때 창문이 깨지면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연기를 들이마시고 얼굴, 다리와 팔에 상처를 입었던 윌슨 대령은 6명의 동료를 구한 공로로 복무 도중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게 수여되는 훈장,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윌슨 대령은 당일 아침에 사무실에 있다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Gentlemen sitting in my chair was killed. There were two people in the meeting that I was in were killed. My senior officer, General Maud.
자신의 의자에 앉았던 남성이 사망했고 선배 장교 두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윌슨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2층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목격했다며 하지만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윌슨 대령은 매년 9월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배웠다며 아프간에서 복무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진행된 윌슨의 이 인터뷰는 지난 6일 미 육군 박물관이 9.11 테러 2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온라인 전시회 육군의 결의 9.11을 돌아보다에 소개됐습니다. 20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넉 대의 미국 민간 항공기를 납치했습니다. 당시 납치된 여객기 두 대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또 다른 한 대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국방부 청사에 충돌했고 나머지 한 대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평원에 추락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같은 끔찍한 테러 공격으로 약 3천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미 육군 박물관의 폴 모란도 수석 큐레이터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은 우리 국가와 미 육군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주년을 기억하고 반성하기 위해 테러의 영향을 받은 병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박물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이번 온라인 전시회는 육군의 결의, 병사의 이야기, 예술과 유물, 국방부 청사, 뉴욕시, 기념하는 남자, 미의회 금메달 등 7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러 당일의 시간대별 기록과 미국의 아프간 파병, 미 육군 인터뷰, 불에 타다 남은 노트와 녹아버린 동전통, 성조기 등 테러 공격으로 불에 탄 물건, 또 미 육군 큐레이터 이야기,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골드메달 등 각 주제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육군의 결의 페이지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이 두 대의 여객기를 납치해 아침 8시 46분과 9시 3분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했다. 이어 9시 37분 국방부 청사 서편 1층으로 아메리칸 항공기 77편이 충돌했고 사건은 시작됐다. 10시 3분 4명의 테러범이 납치한 여객기가 펜실베이니아주 샹스빌에 추락해 탑승객과 승무원 40명 전원이 사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의 이야기는 9.11 테러를 미 육군의 시각으로 회고하는 개별 인터뷰입니다. 메릴린 윌슨 대령의 이야기와 함께 다른 10명의 군인 인터뷰가 서면과 동영상, 음성 녹음으로 소개됐습니다. 박물관 게시물에 따르면 9.11 테러 당시 고등학교 회계 업무를 맡으며 교사로 일했던 에이미 브라운 소령은 테러 사건을 라디오로 들으며 군인이 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베트남과 인도에서 실종된 군인을 식별하고 송환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뉴욕의 테러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였던 로렌스 병장은 TV를 본 순간 중동에 개입이 있을 거란 직감과 함께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몸무게가 65kg밖에 나가지 않았던 로렌스 병장은 죽거나 다치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밤 구조 작업에서 300m 지하로 내려가다 사망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I was I think 145 pounds at the time. So, you know, the guys would lower me down into a void or somewhere, you know, but, you know, maybe 10, 12 feet down and so forth, you know, and I'm the only one. And, you know, and it's nighttime. And, you know, that's kind of...
국방부 청사 전시엔 밤에도 잡히지 않았던 불길이 사진에 담겼고 망연자실한 군인들의 표정, 응급 상황과 국방부 청사로 파병을 준비하는 미 3보병연대 병사의 사진 등이 설명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방부 청사 희생자 유가족의 슬픔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적혔습니다. 한편 육군박물관 세상을 바꾸다 전시관에는 9.11 테러와 관련된 미 육군 자료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참전한 육군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웨이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다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 황해 남북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지나갑니다. 평양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5도. 강계 역시 비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기온 23도가 되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20도로 시작해서 낮에 27도까지 오르고요. 개성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8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지는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 21도, 해산 아침 11도, 낮 21도, 선봉 15도로 시작해서 낮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최저기온, 낮 최고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대부분 흐리고 곳곳에 비가 지나갑니다.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발병 원인은 백신 미접종 때문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민의 25%가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며 이들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50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대부분의 의료시설 근무자들과 1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매주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말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공받게 될 신종 코로나 백신 수량이 당초 기대보다 2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시디소 모에티 WHO 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수급량 감소는 부유한 선진국들이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잇따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에티 국장은 미국에서 지난 3월 이후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백신의 3배에 가까운 수량의 백신이 폐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백신 10억 회분을 제공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1억 2천만 회분만 전달됐다며 각국이 백신 형평성을 중시한다면 세계적 대유행은 더 빨리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할 비율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합니다. 덴마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통제를 10일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가운데 지난 3월 나이트클럽 출입에 부과했던 백신 접종 여권 제시 방침도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지금까지 5,800만 국민의 73%가 완전 접종을 마쳤고 이 가운데 96%는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정도로 재확진율은 0.7%에 불과하다며 현지 정부가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덴마크 보건장관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다시 사회적 통제를 재적용할 방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위생조치와 확진자 격리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두 번째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90분에 걸친 통화에서 양국의 이해가 부합하는 분야와 서로의 이익, 가치, 관점이 상충되는 분야에 대해 폭넓은 전략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로 기후변화와 북한 핵 문제 등을 꼽으면서 백악관은 여전히 양측이 이 문제들에 대해 상호 공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정책은 양국 국민 간 기본적인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에게 인권과 무역, 기타 문제와 관련한 대중국 압박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이들 분야에서 국제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간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과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9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프간은 경제적 붕괴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의 의무는 고통받는 아프간 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이라며 수백만 명이 아사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레반과의 대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아프간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아프간이 또다시 테러의 중심지가 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최근 탈레반이 발표한 과도정부 내각 인선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유엔은 아프간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